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지난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일 영도 체제를 완성한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이 지난 22일 시험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0호가 우주공간으로 나갔다가 대기권에 재진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금융과 인적 왕래, 물자와 기술 이전, 해상 항공 운송 부문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 현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민족 대회합을 갖자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비핵화가 먼저라며 일축했습니다. 또 북한의 거듭된 대화 공세가 한국 내 여론 분열을 노린 통일 전선 공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일파만파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러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44명이 숨졌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한반도 전망대 문 열겠습니다. 변진섭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새들처럼 보내드립니다.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더붙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기부연 연기 사이로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듣기 세상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 시간입니다. BOE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민족대회합을 갖자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비핵화가 먼저라면서 일축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최고인민회의 소식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고인민회의 주요 결정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북한은 지난달 29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제13기 4차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새로운 국가기구인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초대했습니다. 북한의 국무위원회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신설된 기구로 기존 국방위원회를 대체한 것이라고 관영 조선중앙TV는 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의 수정 보충,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 수위 추대, 국무위원회의 구성,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철저한 수행,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상변경, 그리고 전반적인 조직 문제 등 6가지 안건이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 제7차 당대회 이후 50여일 만에 열려 당대회의 후속 조치 차원의 조직과 인사 변경을 다뤘습니다.
최고인민회의가 국무위원회 신설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를 결정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당과 정군, 즉 노동당 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군 최고사령관 등 삼각체계의 최고 정점에 올랐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국무위원회가 북한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신설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위원장에 추대됨으로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 리더십이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북한 관영 매체들에 공개된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맡게 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영도자이자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북한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게 됩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신설을 결정한 이 국무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국무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요?
네, 국무위원회가 어떤 기구인가는 먼저 국무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겠는데요.
네.
김정은이 위원장으로 추대됐고 최룡해 당비서, 박봉주 내각총리,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당정군을 대표하는 핵심 인물 3명이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국무위원으로는 노동당에서 선전 담당 김기남, 군수공업 담당 리만건, 대남 담당 김영철, 국제 담당 리수용 등과 함께 이용호 외무상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 그리고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밀어보면 신설된 국무위원회는 기존 국방위원회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군사뿐 아니라 선전선동과 대외정책, 경제와 청년정책 등까지 챙기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드러난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한국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한마디로 총평을 하자면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된 것이라면서 노동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 권력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국무위원회 등이 신설되고 일부 체제 개편이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집중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상 국가화를 위한 시도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신설된 국무위원회는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가기관인 국무위원회를 매개로 구체화되고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 국무위원회가 기존 국방위원회의 기능에다가 외교와 통일, 경제 분야로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정으로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폐지됐습니다. 이 국방위원회는 네. 이 선군 정치의 상징으로 한때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인데요.
네.
북한 국방위원회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국방위원회는 지난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 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5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설치됐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일 위원장 집권기인 1990년대 체제 위기 속에서 선군 정치와 함께 위상이 점차 높아졌고, 1998년 들어서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격상됐었습니다. 2009년에는 역할이 국가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으로 바뀌었지만 그때가 최고 정점이었고, 김정일 시대가 막을 내리고 김정은 시대가 등장하면서 위상과 역할이 약화되기 시작해 마침내 국무위원회에 자리를 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또 인민생활 향상을 중심 과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세부 실천 방안이나 생산 목표 등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돌파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실제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내각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의 선행 부분인 기초공업 부분을 정상 궤도에 올려세우며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 총리는 각 사업 부분별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박 총리의 발언은 201 전투 등의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수사, 그러니까 그럴듯한 꾸민 말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대목은 전력난 해결입니다. 박 총리는 전력공업 부분에 힘을 집중해 전력 생산의 토대를 닦고 당이 제시한 전력 생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이 관련 내용과 의미 그리고 한국 정부의 반응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북한이 감행한 무수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대기권 재진입 시험은 아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국방부의 평가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 국방부 문상중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지난달 22일 북한이 쏜 무수단 탄도미사일, 북한 당국은 화성 10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이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속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ICBM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ICBM탄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의 속도는 마하 24, 음속의 24배에 이르러야 하는데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도 북한 무수단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에 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 우주 공간을 거쳐 대기권에 재진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우주 공간에 솟아올랐다가 대기권으로 되돌아오면서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을 지켜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데이비스 대변인은 그러나 무수단, 그러니까 화성신 미사일의 시험 발사 평가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북한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같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북한만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이 화성 10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이 성공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다음 날 무수단 미사일이 대기권 재돌입 구간에서 전투부의 열견딤 특성과 비행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발표는 그들의 주장일 뿐이며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엔에 주재하는 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준 한국 대사 어떤 내용을 강조했습니까?
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지난달 30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은 핵실험 등 도발을 한 이후 국제사회와의 협상과 제재를 되풀이하면서 결과적으로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에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 개발을 어렵게 하고 비용을 높여서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제고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오 대사는 그러나 제재는 그 자체가 끝이거나 처벌이 아니며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는 제재의 기간만 늘릴 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핵무기 제조에 동원되는 북한의 조달망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기술은 진보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유엔 회원국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우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를 잘 이행해야 하며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은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과 철, 철광석 등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해외 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 등을 폐쇄하는 금융 제재 내용도 유엔 회원국들이 관심을 갖고 잘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행에 있어서도 유엔 회원국들이 단합된 자세를 보여 국제적으로 뻗어 있는 북한의 조달망을 우선은 끊고 궁극적으로는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 대사의 발언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베쇼 코로 일본 대사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게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쇼 대사는 북한과 교역량이 적거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나라라도 안보리 결의 2270호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명시되어 있다며 이행보고서 제출을 통해서도 북한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층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런 정책을 바꾸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결의 2270호의 이행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일본의 이행보고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시행한 대북제재, 그러니까 금융과 인적 왕래, 물자와 기술 이전, 그리고 해상과 항공 운송 부문에서 제재 현황이 실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금융 부분에서는 이번에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개인 16명과 기관 12곳에 금융 자원이 이전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금융 자산과 재원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 대상인 북한의 개인이나 기관을 대신해 일하거나 이들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개인, 그리고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개인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는 또 북한과 관련된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고 관련 기관들에게 북한 선박의 등록과 이용의 승인, 그리고 북한 선박의 소유와 대여, 운용 등을 삼가도록 공식 요청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북한 무수단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 여부에 대한 논란과 함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른 국제사회 대북제재 진행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족 대회합을 갖자는 북한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이 한국이 북한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이유는 뭔가요?
한마디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인데요.
네.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올해 광복절의 즈음에 남북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족 대회합을 열자고 한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논평은 북한이 올 들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례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앞으로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이와 같은 국회의연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북한의 거듭된 대화 공세는 한국 내 여론 갈등을 부추기려고 과거부터 해온 전형적인 통일 전선 전술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제안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북한은 지난달 27일 남북한과 해외에 있는 모든 정당과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라는 명의의 공개 편지에서 광복 70일 기념 기념일인 다음 달 15일을 전후해 민족 대회합을 개최하자며 다음 달 중으로 이를 위한 실무 접촉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공개 편지는 한국 측의 황교안 국무총리와 청와대 실장들, 그리고 행정부의 장 차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 국회의장단, 여야 정당 관계자,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들과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에게 보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에도 정부와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호소문을 내고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핵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 없는 국회의원한 선전 공세라고 비추겠습니다.
이미 거절당한 제안을 또다시 제안하는 이 북한 당국의 의도는 뭘까요?
네, 한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 정부의 거듭된 거부에도 대화 제안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 내 여론의 분열을 노린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지난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통일 방안과 남북관계 개선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조치로 민족 대회합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고 더 나아가 남남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전환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전제로 한 대화 공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전방위적인 대화 공세를 펴고 있지만 궁극적 표적은 미국이라며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거듭되면서 미국 내 일부에서 현 상태로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을 파고들려 할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이런 대화 공세가 장기간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화 공세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만 악화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추가 핵실험 등 도발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네, 한국 정부의 거듭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대화 제의를 계속하는 북한의 의도는 한국 내 여론 분열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들었습니다.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오복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슬픔을 주고 간 사람 보내드립니다.
President Franklin Drolon and the members of the Senate. Speaker Feliciano.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번 주 취임한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신임 대통령입니다. 범죄 척결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두테르테 대통령의 취임으로 향후 필리핀 사회에 일어날 변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중부 지역 레이테에서 태어났고 대통령 선거 전까지 시장으로 있던 다바오에서 성장했습니다. 정치 가문 출신으로 아버지가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학창 시절엔 악명 높은 문제아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두 차례 퇴학을 당했고 세 번째 학교에서 겨우 졸업장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렵게 법대에 진학한 후 달라졌는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지방검사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범죄 소탕에 나서면서 인기를 모았고 다바오 부시장을 거쳐 1988년 다바오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이후 하원 의원 시절을 빼고 22년간 시장직을 맡으며 범죄가 만연했던 다바오시를 필리핀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켜 주목받았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것도 6개월 안에 범죄를 소탕하겠다는 그의 공약에 필리핀 국민들이 열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죄를 없애기 위해 사병을 조직하고 범죄자를 즉결 처형하는 등 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이력은 인권침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 동안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 물고기 밥이 되도록 하겠다는 등 거친 발언으로 막말 후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범죄 척결을 언급했습니다. 가차없이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부패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빈곤 해소 등 다른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화제 인물, 이번 주 취임한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신임 대통령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 결과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23일 영국에서는 영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남을지 아니면 탈퇴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는데요. 영국 국민들은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습니다. 영국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국민의 51.9%가 탈퇴하겠다고 했으며 반면 잔류해야 한다는 사람은 48.1%로 집계됐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 즉 EEC에 가입한 지 43년 만에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겁니다.
영국 내에서도 이 지역별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렸다고요?
네, 영국은 크게 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 4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영국의 본류를 할 수 있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탈퇴 의견이 많았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내는 분담금은 많은 반면 받아내는 건 거의 없고 또 늘어나는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연합을 체제를 떠나야 한다는 게 탈퇴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잔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세대별로도 찬반이 엇갈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영국 언론을 보면요. 30세 이하 젊은이들은 대부분 유럽연합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반면 나이 든 세대들은 탈퇴 쪽을 선호했습니다.
투표 직후에 영국 총리가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국민투표를 있게 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캐머런 총리는 그동안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 캐머런 총리는 런던 다우닝과 총리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연합을 탈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다면서 오는 10월 보수당 전당대회 때까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겠다고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국민투표에서 이렇게 탈퇴가 결정이 됐는데요. 영국은 당장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영국에겐 앞으로 2년간의 시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안에 나머지 27개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관세, 이동 자유권 또 통상 문제를 협상하게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당장은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유럽연합에 국내 총생산 GDP의 5분의 1에 가까운 18%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유럽연합 분담금도 독일 다음으로 많이 내는 유럽연합의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연합의 이 핵심 국가들이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반응이?
그렇습니다. 지난 28일부터 브뤼셀에서는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려서 영국의 탈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이에 앞서 2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또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베를린으로 불러서 영국 탈퇴 후속 절차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영국의 탈퇴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것을 두고 볼 여유가 없다며 이는 유럽 연합이나 영국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영국의 신속한 탈퇴 절차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직후 이 문제는 영국 국민들이 결정을 했고 미국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미국의 공영라디오 NPR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인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노르웨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노르웨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네, 노르웨이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연합과 각종 협정을 맺고 유럽과 긴밀한 정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장차 영국도 노르웨이처럼 유럽연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이 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죠. 이 트럼프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환영했다고요.
네, 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지난 24일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를 방문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위대한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영국이 나라를 되찾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영국의 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이제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투표 결과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네, 미국 CBS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지지자들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의 공통점이
네.
분노와 불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성 정치에 불만이 많고요.
네.
또 이민자들에게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분노의 정서를 품고 있는 여론층이 최근 세계 각 지역에서 힘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어떤 식으로 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국제무대에서 영국의 정치적, 외교적 위상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네.
이번 탈퇴를 계기로 영국의 위상이 좀 약화되고 독일이 영국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골드가이어 아메리카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장은 영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변적 역할에 머물게 되고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독일이 미국의 주요 외교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유럽이 강해서 러시아 문제와 중동 사태 등에 잘 대응했지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미국이 아시아에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마련돼 미국의 외교 전략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영국 경제도 나빠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리차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앞으로 한층 가난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국내 총생산이 향후 5년간 약 7.7%가량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직후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제 좀 진정이 됐습니까?
네,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결정한 투표 결과가 나오자 세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영국 증시는 3%가량 하락했고요. 프랑스 증시는 8%나 하락했습니다. 또 영국의 파운드와 가치도 30년 이래 최저로 떨어졌고요. 그러나 국민투표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서 뉴욕과 도쿄 증시를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결정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죠?
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확고부동한 두 나라의 동반자 관계를 다짐하는 한편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동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도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중러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날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합의사항이 포함된 중국, 러시아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27일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요,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한결같이 견지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략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은 이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모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번영과 성공, 발전을 원한다며, 그리고 북한의 평화적 핵에너지와 우주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문제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참여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의 해법을 내놓은 셈이군요.
네, 중국과 러시아 두 정상은 특히 북한이 오직 유엔 안보리의 모든 요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조건 하에서만 핵에너지와 우주를 이용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거고요.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또 조속히 육자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북한에 대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고 육자회담에 나오라는 얘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도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죠.
네, 중국과 러시아 두 정상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를 포함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 전반에 대해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성명에서 사드를 비롯해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실전 미사일 방어체계들을 거론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해당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이익에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의 이번 공동성명, 그 밖에 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수년 동안 30개 이상의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합의했고요. 또 서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추진 중인 육해상 실크로드 계획, 즉 일대일로 사업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옛소련권 경제협력 회복 구상인 러시아 경제연합 EEU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터키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연결하는 국가죠. 네. 터키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아타투르크 국제공항에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화요일 밤 세 차례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44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 수도 200명 이상에 달합니다.
네, 도대체 누가 이런 사건을 저질렀는지 밝혀졌습니까?
네, 사건 직후 터키의 비날리 이올드름 총리가 다에시가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에시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R을 가리키는 아랍어인데요. 만일 이번 사건 배후가 ISL로 확인될 경우 지난 3월 벨기에 브루셀 테러 사건 이후 석 달 만에 또다시 ISR이 자신들의 근거지역인 이라크와 시리아 밖에서 대규모 테러를 일으킨 셈입니다.
네,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 ISIL이 지목된 근거는 뭡니까?
터키 총리는 터키 보안군이 확보했다는 ISIL 범행 입증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ISIL이 전투원들에게 주로 지급하는 칼라니코프 소총을 이번 사건 범인들이 사용했다는 증언이 현지에서 나왔고요. 또 일각에서는 ISIL이 6월 29일 자칭 ISIL의 건국 2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테러를 저질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이 이스탄불 테러 용의자들이 잡혔습니까?
네, 29일 터키 경찰이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 테러에 가담한 용의자 13명을 검거했다고 터키 관영 아나톨루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붙잡힌 용의자 가운데 3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폭 테러로 현장에서 숨을 거둔 3명 중에서 최소한 1명이 외국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의 상당수가 터키 사람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의 배후가 ISIL이라는 이 터키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겠군요.
네, 현지신문 후리에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이에 따르면 자살 폭탄 공격을 가한 3명 가운데 1명이 러시아 체첸 출신인 오스만 반디노프라고 상세한 신원을 보도했습니다. 반디노프는 시리아 라카에서 터키로 건너왔다고 알려졌는데요. 라카는 이슬람 순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자칭 수도로 삼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 터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ISIL이 이번 사건의 배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언급이 나왔죠?
네,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브레넌 국장은 지난 29일 미국 외교협회 연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테러는 다에시가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악행에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다에시는 ISIL 가리키는 아랍어입니다.
이 CIA 국장이 밝힌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존 브레넌 CIA 국장은 이날 연설에서 ISIL이 미국에서도 비슷한 테러를 저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국에서 공격을 감행해 가능한 많은 사람을 죽이려는 ISIL의 역량과 결의를 정보 전문가로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브레넌 국장은 그들이 미국에서 공격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놀랄만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와 관련해 이스탄불 테러 사건 이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또 후속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네, 터키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국제공항에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화요일 밤 세 차례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44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수가 200여 명에 달한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최은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